오늘은 다니엘서 저희가 지난 두 주 동안에 성경 본문 말씀 특별한 걸 두지 않고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오늘도 연속 선상이 있지만 오늘은 갈라디아서에 있는 말씀을 읽고 하나님께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늘 해오던 대로 다 일어나셔서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그리고 좀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아멘. 주님, 온 천지가 다 없어져도 주님의 말씀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고 사람의 논리나 사람의 철학은 늘 변하고 상대적이고 거짓이 많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진리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시간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먹이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말씀은 갈라디아서 말씀을 읽었지만 우리가 성경은 창세기 16장을 좀 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지난 2주 동안 여러분께서 아브라함이 인생을 통해서 배운 대인관계 이런 제목으로 좀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2주 전에 저는 아브라함과 그 로세 관계 또 이삭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여러 가지 교훈을 얻었고 또 지난 시간에는 그 아내인 사라와의 관계를 통해서 또 우리가 좀 교훈을 얻었습니다.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으로 아브라함이 인생을 배운 대인관계 세 번째로 해서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배운 점을 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지난 시간 말씀을 드리면 아브라함이 사라를 통해서 무엇을 배웠는가,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도대체 어떤 대상이었는가 이것을 이야기할 때 먼저는 동행의 대상이었다. 사라는 아브라함의 동행의 대상이었다. 그래서 갈대아부에서 나올 때부터 계속 늘 죽는 순간까지 같이 동행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음의 여정에 있어서도 누군가 이 동행자가 있다는 것, 동반자가 있다는 것, 그것은 얼마나 참 귀하고 좋은 것인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여러분도 여러분 주변에서 내 인생에 있어서 영적인 동행자, 동반자는 누구인가를 한번 좀 잘 생각해 보시라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물론 육신의 배우자일 수도 있고 그게 제일 좋은 거죠. 육신의 배우자가 영적인 동행자도 된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반드시 또 그렇지 않더라도 우리 가족 중에 일부나 또는 친구나 교회 지체나 우리 교회 지체가 아니더라도 어떤 다른 믿음의 식구나 이런 분들 중에서 우리에게도 우리 나그네와 순례자 같은 이 삶에서 영적인 동행자가 있는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분이 떠오른다면 참 귀하게 여기셔야 된다 그런 얘기를 드렸습니다. 또 사라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섬김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대부분이 이제 섬기는 삶을 살도록 이렇게 이제 권면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또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는 분을 또 만나게 되는 것이죠.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고 우리가 섬겼던 것처럼 또 우리에게 우리를 이렇게 섬겨주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우리보다 뭐가 부족해서 못나서 낮아서 그런 것보다는 우리가 어쩌면 뭐 성숙하기 때문에 우리를 섬겨줄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 분들을 우리가 잘 알아보고, 네, 그런 분들에게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고, 정중하게 대하고, 너그럽게 대하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자. 그런 말씀드렸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렇게 귀한 이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한때 이 범죄를 공모하는 공모의 대상이었다. 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이집트에 갔을 때, 또 그랄왕 아비멜렉에게 갔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자고 이렇게 하는 일을 공모하는 일에, 어쨌든 이 사라가 가담을 했지요. 그래서, 그럼으로써 이게 자기가 지켜줘야 할 대상을 오히려 위험에 빠뜨리는 그런 일도 있었다. 혹시 우리도 그런 우를 범하고 있지는 않은지 생각해 보자고 했습니다. 그런가 하면, 사라는 또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잘못된 제안자의 역할도 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먼저 잘못된 제안을 사라에게 했지만, 그렇죠? 내 누이라고 해라. 잘못된 제안이었죠. 그런가 하면 나중에 또 사라가 내 대신 하갈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시오 하는 그런 잘못된 제안을 또 이제 하게 됩니다. 그때 아브라함이 사탄아 물러가라.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이렇게 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아담이 이브의 말을 듣는 것처럼 사라가 아브라함의 말에 귀를 기울임으로써 대단히 치명적인 그러한 실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우리 주변에서도 참 우리에게 잘못된 그 제안을 이렇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대단히 위험한 것은 그런 잘못된 제안을 하는 사람들이 때때로는 우리와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가 도저히 거절할 수 없는 그러한 사람의 그런 사람을 통해서 그 잘못된 제안이 올 수도 있다는 것이죠. 이럴 때 우리가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런 제안에 넘어가게 되면서 돌이킬 수 없는 대단히 큰 실수를 하게 된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제안으로 말미암아 그 제안을 잘못된 제안을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생긴 그 결과, 그것은 참으로 끔찍한 것이었다. 이스마엘이라는 그 열매를 얻었는데 그것이 참 끔찍한 결과였다.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드렸습니다. 오늘은 조금 이제 비슷한 맥락이긴 하지만 사라가 아니라 하갈도 이제 아브라함의 아내로 되어 있는데요. 아브라함의 아내 또는 첩이었던 이 하갈과의 관계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무엇을 배우는가 또는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배울 수 있는가 하는 것을 좀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하갈이라는 이름은 영문 표현으로는 H-A-G-A-R, 구약성경에는 H-A-G-A-R, 해걸 이렇게 나오고요. 신약성경에는 이게 스펠이 조금 바뀌어서 A-G-A-R 이렇게 나옵니다. 에이버. 그래서 그러나 똑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말로 성경을 번역할 때는 그냥 하갈 똑같이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총 18번이 등장하게 되는데 구약성경에 12번, 하갈이라는 단독 이름으로 등장하고 또 하갈족속 이런 표현으로 해서 4번이나 등장해서 구약에 한 16번이 등장하고 신약에 딱 2번만 등장합니다. 갈라디아서에서 이제 등장하게 되죠. 그런데 이 하갈에게는 특별한 별칭이 따라다니는데 신약성경에는 이 하갈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냐면은 노예 여자다 이렇게 정의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부르고 있어요. 노예 여자 또는 노예 여종 이렇게 불렀습니다. 다섯 번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하갈이라는 이 이름 자체는 아마도 이집트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이제 성경 공부하는 분들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는 아니고 그것이 이제 이집트 이름이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이름의 이제 의미는 도피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플라이트 그 비행이라 플라이트가 비행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도망간다, 도피한다 그런 의미도 있지요. 그래서 도피라는 의미 또는 도망자 이제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하갈에 대해서는 성경이 아까 이제 노예 여종, 노예 여자라고 이제 지칭했다고 했는데 또 한 가지 별칭은 이집트인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집트인, 이집트 여자, 이집트인 이렇게 네 번에 걸쳐서 부르고 있어요. 또 우리가 이런 기초조사를 하는 것이 성경에 있어서 어떤 그 인물을 좀 파악하는데 이게 참 도움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불렀는지 또는 그 사람의 이름이 몇 번 얼마나 자주 등장하고 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괜히 이걸 기록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공부함으로써 교훈을 얻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배려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도대체 어떻게 아브라함의 가정에 들어올 수 있게 됐나? 이것은 우리가 추정하건데 갈대아 우르에서 나올 때서부터 같이 왔던 사람은 분명히 아니고 그렇죠. 아버지 게라와 또 조카 로부터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나온 거니까 그때는 아닌데 그럼 언제부터 이제 아브라함의 가족에게 들어오게 됐겠냐 했을 때 아마도 아브라함이 그 기근을 피해서 이집트에 내려갔다가 올 때, 다시 빠져나올 때 은금 보화도 많이 챙기고 그러면서 이런 어떤 종들도 같이 얻어서 데리고 나온 그 중에 이제 속해 있지 않았겠냐 이렇게 이제 짐작을 하는 것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아내 또는 첩이 되는 이 하갈은 어떤 대상이었는가? 제일 첫 번째로 좀 언급해야 할 것은 불행하게도 이용의 대상이었다 이렇게 좀 정의하고 싶습니다. 이용의 대상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그러니까 자손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것에도 불구하고 그 약속하신 시점에서 10년이 다 지나도록 구체적인 약속을 주신 데서부터 10년이 다 지나도록 아브라함 부부에게는 소식이 없었습니다. 여기 창세기 16장 3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사례가 자기 하녀 이집트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자기 남편 아브라함에게 주어 그의 아내가 되게 한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한 지 10년이 지난 후였더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가나안, 일단 갈대아 우르에서 언제 몇 살 때 나왔는지는 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간 경유지였던 중간 정착지였던 하란, 하란을 떠날 때 나이가 75세였다고 했는데 그래서 가나안에 들어온 지 이제 10년이 됐다. 그러니까 최소한 이 10년 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씨를 약속하셨었는데 그것이 10년 이상이 지나도록 지금 성취가 안 되고 있는 것입니다. 10년이면 우리말로 강산도 면한다는데 이거 참 그래도 이게 참 사랑은 늦지 않았겠어요. 여보 우리 기다릴 만큼 기다리지 않았어요. 늘 이런 말은 누구로부터 나올까요? 남편으로부터 먼저 나올까요? 남편이죠? 보통은 이런 말들이 좀 아내로부터 나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 집은 그렇지 않습니다. 집에 가서 제가 오늘 저녁을 먹어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기를 하염없이 기다리기에는 자신들의 상태가 너무 이제 좀 육체적으로 가능성이 자꾸 점점 더 줄어든다고 하는 그 초조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라가 이제 먼저 이렇게 제안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약속을 기다리다 먼저 지친 사람은 사라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마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는 그 명령을 먼저 어기게 되는 것이 이유인 것처럼 사라가 먼저 이 약속에 지쳤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여자가 좀 더 연약한 그릇이라고 하셨어요. 여자를 비하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조금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남녀의 조금 좀 다른 점입니다. 그래서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인위적으로 성취시키고자 인간적인 방법을 이제 동원하게 됐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제안에 아브라함이 동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죄의 문제를 생각할 때 이제 설교자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죄가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것, 죄악된 생각이 우리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죄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끊임없이 그 죄의 그 욕망과 죄의 어떤 단상들이 끊임없이 우리 머릿속을 이렇게 지나다니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정말 정작 죄가 되는 것은 그것이 우리 머릿속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이 죄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새가 뭐 막 날아다닐 수 있는데, 그런데 여기 딱 둥지를 틀게 하는 순간 그것이 이제 죄가 된다. 사라가 이런 말을 얼마든지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 아브라함이 노를 하지 않고 동조한 것, 이제 그것이 죄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정에는 하나님께서 남자를 머리로 세우셨기 때문에 남자가 잘못해도 남자가 책임을 지는 것이고, 아내가 잘못해도 아내가 책임지는 것이 아니에요. 아내가 잘못해도 남자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아이들이 잘못해도 남자가, 이 남편이, 아빠가 책임을 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머리로 삼으셨다는 것은 단순히 뭐 여러 가지 권력을 가지고 횡포를 하라고 하신 게 아니라 보호하고 또 잘 다스리고 책임을 지도록 그렇게 하신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전적으로 이것은 아브라함의 책임인 거예요. 이렇게 이 제안에 넘어가는 것은. 그래서 이제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게 되는데 창세기 16장 2절에 보니까 이렇게 했습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아직 이름들이 바뀌기 전이죠.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이제 보소서, 주께서 나를 막으사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하녀에게 들어가소서.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하매 아브라함이 사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저기 보니까 아브라함의 그 아내 사라가 이렇게 얘기할 때, 그러니까 나는 어차피 가능성이 없으니까 다른 여자를 구해서 다른 여자와 아이 낳고 행복하게 잘 사십시오. 이게 아니에요. 그렇죠? 지금 그 자기의 여종 그 하가를 통해서 내 아이, 사라 자기의 아이를 만들겠다. 이 제안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여기 보세요. 내가 혹시 그녀로 말미암아 아이를 얻을까 하나이다. 누구 얘기가 되는 거죠? 자기 얘기가 되는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종 하가를 아내로 맞지만, 이게 분명히 아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처비지만 아내예요. 창세기 16장 3절에 보시면은 아내가 되게 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아내를 하가를 아내로 맞았지만 결코 정상적인 어떤 일반 사람들이 결혼하는 방식에 의한 한 남자와 한 여자가 그렇죠? 남자가 그 부모를 떠나 자기 아내와 연합하여 하나가 된다. 한 몸이 된다. 그러니까 어떤 자발적인 두 사람의 어떤 그 이 사랑에 의해서 그렇게 부부가 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정상적인 결혼 관계가, 하나님 정하신 결혼 관계가 절대 아닌 거예요. 아브라함이나 사라 모두 하가를 통해서 아들을 얻는 것, 그러니까 자신들의 어떤 인생의 목표를 이뤄내는 것에만 관심이 있었지 하갈이라는 여자 자체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그 여자의 삶이 어떻게 되건 전혀 관심이 없는 거예요. 더군다나 이 지금 이런 상황에서 하갈은 어떤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예요. 지금 노예 신분,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자기가 이것을 예스냐 노냐를 할 수 있는 권한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 부부에게 있어서는 자신의 그 어떤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자기의 어떤 이득만을 취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그런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갈은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어떤 사랑의 대상도 아니었고 배려의 대상도 아니었고 동반자의 대상도 아니었고 친구관계도 아니었고 그냥 그저 이용하는 그런 대상에 불과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갈은 이런 이 경우에 있어서 인간 취급을 받지 못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노예 취급을 받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는 대상이 됐다 이렇게 좀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타협의 대상이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그 씨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을 때 그 씨는 누구를 통해서 얻게 되는 거냐면 정실 아내인 사라를 통해서 얻게 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3절 4절을 한번 보시면 또 아브라함이 이르되 보소서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이거 아까 사라가 한 말하고 좀 비슷하지요. 하나님이 내게 씨를 안 주셨다. 아브라함도 이런 얘기하죠. 주께서 내게 씨를 주지 아니하셨으니 보소서 내 집에서 태어난 자가 내 상속자가 상속자입니다 하며 엘리에셀 얘기하는 거죠.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이마에 입으시되 이 사람은 내 상속자가 아니오. 그러니까 청지기가 내 상속자가 되는 게 아니라 오직 내 속 중심에서 나올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더라. 내 속 중심에서 나올 자 이게 누구를 얘기하는 거냐. 17장으로 가보시면 17장 17절부터 한번 보시면 창세기 17장 17절부터 보시니까 그때 아브라함이 얼굴을 대고 엎드려 웃으며 마음속으로 이르되 100세인 사람에게 아이가 태어날 수 있으리요 90세인 사람 낳을 수 있으리 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아뢰되 이스마엘이가 주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아 이때는 지금 이제 이스마엘이 일단 태어난 시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참으로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았으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명백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다른 그 어떤 누구를 통해서가 아니라 사라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씨를 번성케 하신다는 그 약속이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가 이제 공모해서 하갈을 통해서 후손을 얻기로 그렇게 작정했을 때 어쩌면은 이 사람들의 이 두 부부의 이 마음속에는 그래 뭐로 봐도 소음만 가면 되지 않겠어 이런 마음이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우리를 통해서 하늘의 별들과 같이 바다의 모래같이 많은 자손을 주신다며 근데 아직까지 소식이 없잖아. 그럼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 성취되어야 될 것이고 뭐 이렇게 성취되나 저렇게 성취되나 어제 뭐 큰 차이가 있겠어 하는 그런 마음이 들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사를 주신다는 약속이 분명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은 조금 유도에 있게 해도 되지 않겠나 하는 그러한 유혹이 있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각이 조금 더 발전하게 되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명제인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제 이런 논리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 부부를 통해서 하나님의 어떤 백성을 엄청나게 일으키시는 그런 목적이 있습니다. 이 목적은 참으로 선하고 좋은 거예요. 그렇다면 그 선하고 좋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 수단이 조금 하나님이 원래 원하셨던 것과 조금 것과 조금 달라지면 달라진들 뭐가 되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그러니까 목적만 좋으면, 뭔가 내가 좋은 목적만 가지고 있으면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방법을 동원하든지 그것이 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이런 논리인 것입니다. 이것이 사실은 세상에 편만한 그런 논리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대단히 마귀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반드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대단히 마귀적인 생각인 것입니다. 불행한 것은 세상 사람들뿐만 아니라 현대교회가 이러한 논리에 잠식되어 있습니다. 현대에 들어와서 이제 소위 이제 기독교계의 어떤 물결 중에, 흐름 중에 하나가 신복음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신복음주의. 말만 들을 때는 대단히 그럴듯해 보이죠. 신복음주의, 복음주의, 신복음주의, 대단히 좋게 보일 수 있어요. 그런데 이 신복음주의의 또 다른 이름은 신중립주의입니다. 신중립주의. 이것은 뭐냐? 예전에는 근본주의자들이 세상 사람들은 뭐라 하든지 간에 내가 하나님 앞에서만 인정받으면 된다고 다 그렇게 믿었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신복음주의 물결, 신중립주의 물결이라는 것은 언젠가부터 이제 이 사람들이 우리도 왜 세상에서는 인정을 못 받냐, 세상에서도 같이 인정받으면 더 좋은 거 아니냐, 이제 이렇게 되면서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동시에 인정을 받으려고 하는 그러한 사조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중립주의, 신복음주의의 모토는 중도와 탄력입니다. 여러분, 중도라는 말 많이 들어보시죠? 중도. 우리가 어느 한쪽으로 치우시면 안 돼. 중간을 잘 유지해야지. 옳은 논리일까요? 우리가 너무 극단적으로 나가면 안 되지 않겠어? 중간을 지켜야지. 대단히 이게 사람들 듣기에는 좋은 논리인 것 같고, 뭐 하나 이슈 하나 나오면 다 양비론을 펼치고 너도 틀렸고 너도 틀렸고 중간 입장을 취해야지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죠? 너희가 차든지 그거든지 하라. 그렇지 않으면 확 토해낸다. 하나님은 우리가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한쪽을 택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중간은 없습니다. 우리가 구원 받는 데 있어서도 중간이 없듯이 선과 악이 분명해야 되는데, 선을 악으로 삼고 악을 선으로 삼는 자에게 바가 있도다. 쓴 것을 단 것이라 하고 단 것을 쓴 것이라 하고 이러한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저주하셨어요. 분명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러한 신중립주의 또는 신복음주의의 이러한 논리에 거의 대부분의 교회가 잠식당해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 좀 유명했지만 뭐 세들백 교회니 윌로크릭 교회니 하는 그런 교회들의 지금 뭐 워낙 그런 교회들이 너무 많아졌죠. 그래서 이런 어떤 세상적인 방법을 동원해서 교회를 부흥시켜보자. 세상의 마케팅 기법, 경영학 이론, 심리 상담학 이론, 이런 것들을 들여와서 교회에서도 그대로 적용하자는 거예요. 교인 관리,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이제 큰 대형 교회들에서 총동원주의를 이라는 것을 이제 할 때 보면은 뭐 여러 가지 경품을 걸고, 물론 이제 그게 어디까지 우리가 어디까지를 좀 인정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뭐 사실 좀 뭐 서로 사람마다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 뭐 저희도 예를 들어서 교회 온 식구들에게 아유 참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식사 대접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제 그런 것들의 차원을 넘어서서 예를 들어서 한 사람 교회 데려오면 그 사람에게 자전거 한 대씩 줍니다. 제가 장로회 다닐 때 그런 교회 있었습니다. 세상에 유명한 가수 불러다가 콘서트 하면서 우리 이런 콘서트 하니까 가봅시다. 그렇죠?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의미예요. 똥 잡는 게 매다. 뭐든지 똥만 잘 잡으면 그게 매야. 볼 거 없어. 이런 거죠. 어쨌든 사람만 많이 모으면 되는 거 아니겠어? 이거거든요. 제가 이 침례교 신학교를 이제 졸업을 했는데요. 저희 동기 목사님 저보다 좀 연대가 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언제나 그분도 참 나름대로 건전한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언젠가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이제 제가 이제 그 결혼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모습을 어떻게 교회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요즘 젊은 애들이 그런, 네? 드럼이 전자기타 이런 걸 안 해놓으면 어떻게 교회로 와,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런 세상입니다. 네, 아까 우리 장인님께서도 어른 성경 공부, 작년 성경 공부 때 잠깐 언급하셨듯이, 이러한 그 로그막이라는 것은 세속성의 극치예요. 세속성의 극치. 그러니까 로그의 정신은 반항의 정신이에요. 박자를 완전히 강약, 중강약을 약강, 약강으로 바꿈으로써 기존 질서에 대한 이 강한 반발과 저항심을 키워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로그막을 듣고 있는 애들은 교육이 안 돼요. 교육이. 왜? 권위에 대한 그 강한 이 부정, 이것이 몸에 되기 때문에 그 음악을 끊어버리지 않는 한 성경적인 권위로, 부모의 권위로, 선생님의 권위로, 영적인 권위로 그들을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 선생님의 권위, 누구로부터 오는 겁니까? 그건 단순히 부모나 선생님에게 우리가 순종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권위를 위임받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순종하느냐 불순종하느냐 문제에 있는 것이거든요. 근데 그것에 대해서 거부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의 영과 혼과 육 중에서 육을 즐겁게 하고 육과 혼을 자극하면서 즐겁게 한다는 말이죠. 이러한 음악을 이제 교회에 들여와서 하지 않으면 사람이 안 모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을 모으게 하기 위해서 그걸 들여와야 된다.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 이것이 지금 아브라함의 논리와 유사한 것입니다. 교회에서 장사하지요? 교회에서. 적게는 무슨 남성교회, 여성교회에서 물건 파는 것부터 시작해서 크게는 교회에서 카페하고 심지어 예배당 건물 번듯하게 지어놓고 위층에서는 예배실 사용하고 아래층 세주죠. 아니 그렇게 할 것 같으면은 한국에서 좀 더 편한 방법으로 번금 모아서 주식을 하든지 그렇잖아요. 아파트 투기를 하든지 그렇게 해서 어쨌든 얻는 이익으로 성교한다는데 그렇잖아요. 성교한다는데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한다는 거죠. 마귀적인 생각입니다. 이건 마귀적인 생각이에요. 속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는 목적뿐만 아니라 수단이나 방법도 반드시 선하고 거룩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더딘 거예요. 아니 지금 뒤로 가려면 얼마든지 우리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가야 할 길이 거룩한 목표라면 그럼 거기까지 가는 데까지의 그 과정도 거룩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실패한 것이 바로 이 부분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갈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뜻을 타협하는 데 이용한 대상이었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분별하고 그것을 행하려고 할 때 때로는 그것이 너무 더디고 오래 걸리고 힘든 것 같아서 적당한 선에서 타협해보려고 하는 유혹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그 타협점이 될 만한 사람을 물색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여러분 중에서는 혹시 지금 이 순간에 그 어떤 사람을 내 어떤 목적, 그것을 나름대로 거룩한 목적이라고 정당화시키면서 그것을 이루기 위한 어떤 방법으로서 사람들을 이용할 대상을 물색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마음을 잘 들여다봐야 할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일이고, 그것은 불신앙이고, 그것은 명백한 죄인 것입니다. 이 하갈이 아브라함의 이용의 대상이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의 타협의 대상일 뿐만 아니라 이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고통을 준 대상이었습니다. 고통을 준 대상.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이 하갈을 고통스럽게 했다는 얘기입니다. 하갈은 창세기 16장 4절에 보니까 수태하자마자 자기 여주인 사라에게 잘못된 행동을 보입니다. 여기 보니까 아브라함이 하갈에게 들어가니 들어갔다는 표현은 이제 잠자리를 같이 했다는 거죠. 하갈이 수태함에 그녀가 자기가 수태하는 것을 알고 자기 눈으로 자기 여주인을 멸시함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무슨 사극 보는 것 같죠? 맨날 사극의 주제가 이거 아니에요. 태양에 새것이 없습니다. 똑같은 일이 반복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갈은 사실 이때 하갈이 참 태도를 좀잘 취했으면 참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하갈은 원래 그 이집트 노예 출신으로서 대단히 좀그이 어떤 그 됨됨이가 좀 천박하지 않았나 이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 일로 인해서 하갈은 임신한 상태에서 사라를 피해서 탈출해서 도망을 가게 됩니다. 원래 이 종이 탈출하면은 그건 이 죽여도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지금 종 신분에서 임신을 한 채로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상태에서 도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6장 6절에 보니까 그러나 아브라함이 사라에게 이르되 보라 당신의 하녀는 당신의 손에 있으니 당신이 기뻐하는 대로 그녀에게 행하라 하매 사라가 하갈을 학대하니 하갈이 그녀의 얼굴을 피해 도망하니라. 사실 이제 이 당시에 고대 근동의 어떤 그이 법에 의하면 이렇게 여주인이 아이를 낳지 못할 때 이제 여종을 통해서 아이를 낳는 것은 뭐 흔히 있을 수 있는 그러한 문화였다고 해요. 그 시대를 좀 가늠해 볼수 있는 문헌 중에 이제 함무라비 법전이라는 것이 있는데 함무라비 법전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여주인이 자기의 여종을 남편에게 주어 그 여종이 남편의 아이를 낳았는데 나중에 그 여종이 자기 여주인과 동등하게 여기려고 한다면 그 여종이 아이를 낳았기 때문에 일단 낳았기 때문에 여주인은 그 여종을 돈 받고 다른 곳에 팔 수는 없다는 거예요. 법이 그렇게 되어 있어요. 다만 그 여종을 다시 종 상태로 복귀시켜서 여자 노예로 취급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제 기록이 좀 남아 있습니다. 어쨌든 이 일로 인해서 이제 아브라함은 대단히 근심하게 되었고 그러는 과정 중에서 이 하갈이 이제 도망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갈의 생각에 이렇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자기가 할수 있는 최대의 복수라고 생각했을 수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평생 정말 이 집에서 어쨌든 종으로 이렇게 잘 섬겼는데 그런 가운데서 어쨌든 내가 이렇게 늦도록 아이를 못 낳는 이 집에 내가 아이까지 낳아줬는데 나를 이렇게 취급해? 하면서 그렇다면 내 아이를 너희에게 줄 수는 없지. 이런 어떤 마음에 자기도 도망가고 아이도 안 주는 그러한 방법으로서 자기가 생각할 때, 하갈이 생각할 때 이것이 거의 뭐 나가서 죽든 말든 그렇게 하는 것이 이두 사람 아브라함과 이 사라에 대한 가장 이 최상의 복수가 될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광야에서 방황하고 있을 때 천사를 만나게 되고 천사의 지시로 다시 여주인 사라에게 돌아가서 복종하라고 명령을 받고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스마엘을 낳았습니다. 이스마엘이 한 13살 정도 되었을 때, 13살이면 우리나라 초등학교의 만 나이일 테니까 초등학교 2학년쯤 되는 겁니다. 중학교? 초등학교 6학년? 예, 만 13세면? 예, 뭐 요쯤 됐었나 봐요. 그랬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고, 이스마엘이 13살이 되었을 때, 이제 아브라함이 아마 단념했던 것 같아요. 아, 얘야말로 그냥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신인가 보다. 이렇게 해가지고 온 집안에 속한 사람들, 아브라함 포함해서 온 집안에 속한 사람과 이스마엘과 함께 할례를 받습니다. 그렇게 이스마엘이 아브라함의 후사가 되는 듯 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99세 때 하나님 다시 한번 나타나시게 됩니다. 그러면서 내년 이맘때 이제 네가 아들을 낳게 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셨는데, 그 1년 사이에 이제 이 조카 롯이 살고 있던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는 일이 생겼던 것이고, 다시 한번 또 이 아브라함이 이 그랄 왕 아비멜렉에 가서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일이 그 1년 사이에 또 한번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나서 결국은 어쨌든 이제 아브라함 100세 때 이삭이 태어납니다. 아브라함이 왜 이렇게 두 번이나 이런 일을 했을까요? 이집트 가서 그렇게 했다가 재미를 좀 톡톡히 봐서 그랬나요? 하나님이 보호해 주셔가지고는 은금 보화와 뭐 종과 뭐 엄청나게 많이 이렇게 가지고 결국 나오게 됐었잖아요. 근데 결과적으로는 여기 그랄 땅에 갔을 때도 다시 또 재물을 챙겨가지고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상습범인 것 같아요. 어찌됐든 그래서 아브라함이 100세 때 마침내 이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에 이스마엘이 이삭을 희롱했다. 성경 보니까 이 11장 21장이 아니죠. 이스마엘이 이제 이삭을 희롱하는 그러한 일이 이제 발생을 했습니다. 21장 맞네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창세기에서 희롱했다 그랬는데, 이게 갈라디아서 보니까 핍박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뭔가 심하게 그렇게 어떤 서자로서의 그 서름을 아마 이삭에게 분풀이를 했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니까 이제 사라가 더 이상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두 사람을 쫓아내십시오 이렇게 이제 하면서 아브라함의 허락하에 이 둘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 이스마엘은 결국 광야에 거하면서 21절에 보니까 팔 쏘는 자가 됐고, 그리고 또 하갈은 이스마엘을 위해서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데려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피는 못 속이는 것 같아요. 자기 출신지인 그 이집트에 가서 그 여자를 데려다가 자기 아들 이스마엘을 위해서 아내를 이제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참으로 불행한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사실 하갈은 결코 아브라함의 아내 자리를 탐낸 적도 없었고, 모르겠습니다. 뭐 마음으로 그랬는지. 그러나 성경 기록에 보면 그 기록은 없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자리를 탐냈던 게 아니었어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싶다고 했던 것도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 조급함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했고, 결국은 이 하갈과 또 그의 열매인 이스마엘 모두에게 대단히 큰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그렇지 않았으면은 평생 죽을 때까지 어쨌든 아브라함 집에서 그래도 먹는 거 걱정은 안 하면서, 또 아브라함이 그렇게 사람을 뭐 학대했겠어요? 그렇지 않았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적당한 수준에서 어쨌든 그냥 인생을 잘 마감했을 텐데, 이 하갈이.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의 이 잘못된 이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갈에게 엄청난 고통, 또는 하갈과 그 아이에게 엄청난 고통을 주게 된 것입니다. 태어나면, 이삭이 태어나면 결국은 쫓겨나야 될 모자가 된 것이죠. 대단히 불행한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 하갈은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씨가 된 대상이다 이렇게 좀 묘사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하갈의 후손이 온 인류에게 얼마나 큰 고통을 줬나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것입니다. 하갈의 아들 이스마엘은 이집트 여자를 아내로 맞아서 12명의 아들을 낳게 됩니다. 마치 야곱이 12명의 아들을 낳는 것처럼 이스마엘도 12명의 아이를 낳아서 이들이 다 족장들이 된다. 그래서 통치자들이 되면서 이 부족들을 이제 12부족을 이렇게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 하나님의 긍휼은 사실 이게 영적으로 보자면은 이게 범죄의 결과거든요. 범죄의 결과. 그렇다면 이것을 그냥 싹 씨를 말렸어야 될 것 같이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때때로 우리의 범죄의 결과를 오히려 더 왕성하게 하셔서 그것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또 후세까지 교훈이 되게 하신다는 게 참 무섭다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이 12명의 아들을 통해서 번성한 이 이제 후손들이 상당수가 이제 아랍권, 현재 우리가 사는 이 현대 그 아랍권의 민족들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스마엘의 후손뿐만 아니라 또, 에서의 후손은, 그렇죠? 에서의 후손도 이제 아랍권이 되고 또 아브라함의 그 나중에 또 한 명 얻게 되는 그 첩인 그두라를 통해서 태어나는 그 이제 자녀들도 그 아랍권을 형성하지만 어쨌든 이 이스마엘을 통해서 상당히 많은 이 아랍권이 이제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랍과 이스라엘은 현재까지도 극단적으로 대치하는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스라엘 중동의 파야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또 왜 그런 거예요? 아랍과 이스라엘을 대립되는 거 아닙니까? 아랍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이스라엘을 죽이려고 하고, 이스라엘은 안 죽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 거대한 아랍에 비해서 사실 이스라엘은 너무너무 작은 국가인데, 그런데 지금 안 망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게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많은 이슬람교도들이 현재 지금 모하메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를 이스마엘의 후손이라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뭐 그것이 잘못된 정보다 뭐 이제 인터넷에 보면은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지만 어쨌든 많은 이슬람교도들은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모하메드,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메드가 이게 지금 이스마엘의 후손이다 이렇게 믿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이라면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여러분 지금 이 이슬람으로 인한 이 폐해를 우리가 최근 들어서 너무 많이 보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엊그제 뉴스에도 케냐의 어디 대학에서 IS가 테러단체가 해가지고 148명 맞습니까? 148명이 죽고 100여 명이 부상하고 근데 그 중에서 지금 타겟으로 삼은 게 누구였냐면 기독교도들이었다고 하죠. 그래서 기도 모임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을 대상으로 해서 주로 죽였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뭐 이 사람들이 지금 이 애들을 동원해가지고 애들을 훈련시켜가지고 애들에게 그 이 포로들을 참수시키는 목을 베는 그걸 해결해가지고 그거를 영상을 찍어서 전 세계에 배포를 하고 그거를 그 죽은 사람의 어머니에게 영상을 보내고 이런 이루 말할 수 없는 이런 끔찍한 일들을 자행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모토는 코란 아니면 칼이잖아요. 한 손에는 코란, 한 손에는 칼. 너 죽을래 믿을래 이거잖아요. 죽을래 개종할래. 개종 안 하면 죽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너무 정당한 거예요. 전혀 죄책감도 없이 이 모든 사람을 다른 모든 사람을 자기의 그 종교적 신념과 배치되면은 가차없이 죽일 수 있는 그런 짐승과 같은 존재로 사육을 시키는 거예요. 이게 이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 무서운 것은 전 세계에서 가장 급속도로 증가하는 종교가 이슬람이에요. 가장 급속도로. 이 모든 것의 씨앗이 무엇입니까? 이게 지금 아브라함이 하가를 이용했기 때문에 발생한 일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참 여기서만 그친 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구드라라는 여자를 또 나중에 또 이 아내로 다시 맞이하면서 이 원래 이 하나님이 약속하셨던 루트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왠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 또 한번 범죄하면 두 번째 쉬워서가 있는지 구드라라는 여자를 다시 취함으로써 그에게서 자녀들이 태어났는데 그 중에 이 아말렉이 있습니다. 아말렉이 아니라 미안합니다. 미디안이 있습니다. 미디안이. 아말렉은 아마 에서를 통해서 이제 태어나는 거고요. 그래서 어쨌든 이런 어떤 잘못된 선택으로 말미암아서 이런 엄청난 폐해가 이제 생기게 되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정리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노예 여종으로서 나중에 아내가 된 그리고 또 다시 쫓겨나게 된 여자인 이 하갈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첫 번째로 이용의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갈을 인격적으로 대하는 것이 아니라 이용의 대상으로 보았습니다. 그것은 명백하게 육신적인 행위였습니다. 우리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 중에서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과 사라처럼 혹시 우리가 이용할 사람을 은연중에 찾고 있지는 않은지 심지어는 교회 내에서도 그런 사람이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하갈은 또한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뜻의 타협의 대상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거기 성취되는 것 같을 때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으로 적당히 타협할 그런 도구를 찾게 됩니다. 그리고 종종 그 도구로서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이용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은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목적이 좋다고 해서 모든 수단이 다 받아들여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 의도가 좋고 거룩하다면 그것을 이루는 방법도 선하고 거룩해야 한다는 것. 그것을 기억하십시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하갈은 또한 고통을 준 대상이었습니다. 고통을 안겨준 대상이에요. 많은 그 또한 반대로 많은 사람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불씨가 된 대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꼼수로 인해서 하갈 본인은 또 그 시인 이스마엘은 대단히 고통스러운 삶을 살게 되었고 결국 그로 인한 쓴 열매는 온 인류가 아주 치가 떨리게 그렇게 경험을 하는 것으로 되돌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한 것입니다. 오늘 아까 저희가 시작하기 전에 읽었던 말씀 속지 말라 하나님은 조롱당하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신에게 심는 자는 육신으로부터 썩는 것을 거두되 성령에게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존하는 생명을 거두리라. 너무 두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저도 어리석게 행할 때가 너무 많기 때문에 이 말씀이 사실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은 참 진리입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심은 것을 그대로 거두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보다 뭐가 대단히 나은 사람이냐? 아닙니다. 아브라함 다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대단함이 뭐냐? 그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대단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긍휼의 대단함인 것입니다. 그러한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선택하셔서 단순히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그거 하나만 보시고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고 그 사람을 크게 만들어 주신 것이거든요.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누군가를 내 우월적인 지위를 이용해서 이렇게 이용하고 고통스럽게 하고 또 그로 인해서 내가 심은 그것에 대가를 받고 있는 그런 일은 없는지 우리가 이런 기회를 통해서 잘 살펴야 할 것입니다. 잠깐 여러분이 눈을 감으시고 하나님 앞에서 좀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이리 보면 가지시기를 바랍니다.